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한국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중 3자 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이 다음 달 1일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주 3국 정상회담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다음 달 1일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7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26일 종료됐습니다. 24일부터 2박 3일간 이루어진 2차 상봉에서는 한국 측 가족 254명이 북측 가족 188명을 만났습니다. 앞서 20일부터 진행된 1차 상봉 때는 한국 측 상봉단 389명이 북측 가족 141명을 만났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개별 상봉과 단체 상봉, 점심 식사 등을 함께하면서 2박 3일 동안 6차례에 걸쳐 12시간을 만나며 못다한 혈육 애정을 나눴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뒤 20번째로 열린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ISIL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위협 문제와 남중국해 긴장 상태 등을 중점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에서 국민들의 큰 지지로 승리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집권 후 첫 방미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는 29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국가 54개 나라 정상들이 초청됐습니다. 인도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며 이 기간 동안 양측의 연간 무역 규모는 2배 이상 늘어 72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고 아프리카 경제 역시 빠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며 양측 경제의 유사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보안군 사이에 계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응해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일부 혜택과 여행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26일 네타냐후 총리가 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이스라엘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동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하지만 시행될 경우 1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소시지와 햄, 베이컨 등의 가공육 섭취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또한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도 같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육류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 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해 그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온 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어제 작별 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2박 3일 동안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기약 없는 이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어선 단속정에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침범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North Korea to reduce tensions and cease any actions that could increase the risk of conflict.
미 공군이 국제 핵실험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해 비행대대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북한 핵활동 감시와 분석이 주요 임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와 서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어제 작별 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0여 년 만에 혈육을 만난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2박 3일 동안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기약 없는 이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65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던 이산가족들에게 2박 3일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마지막 작별 상봉이 이뤄지는 금강산 면회소는 또다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65년 만에 재회한 부부는 2시간 남짓의 마지막 상봉 동안 두 손을 놓지 않은 채 꼭 붙어 있었습니다. 86살 정규명 할아버지는 두 번 다시 못 볼지 모를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규명 할아버지는 이렇게 금방 헤어질 거라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야속한 이별의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65년 전 어린 두 딸에게 꽃신을 사다 주겠다고 약속한 아버지는 이제는 칠순의 할머니가 된 딸들에게 신발을 선물하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기약 없는 이별에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가 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족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서로의 모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건강이 악화돼 상봉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한국 측 최고령자 98살 이석주 할아버지는 입고 있던 외투와 목도리를 벗어 아들에게 입혀주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치매를 앓아 상봉 행사 내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구순의 노모는 마지막 작별 상봉에서 아들을 알아보며 오열했습니다. 43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납북어부 정건목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 손수건을 나눠 갖는가 하면 서로의 주소를 적은 쪽지를 건네며 기약 없는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 마지막으로 떠나는 오빠의 손을 잡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버스를 따라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필사적으로 손을 맞잡고 살아서 다시 만나자며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석주 할아버지를 비롯해 4명은 구급차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금강산에서 산책 도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93살 박태욱 할아버지도 구급차에 실려서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이뤄진 2차 상봉에서는 한국 측 가족 254명이 북측 가족 188명을 만났습니다. 이번 2차 상봉에서는 지난 1972년 납북된 오대양호 선원 정건목 할아버지가 43년 만에 어머니와 만났고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납북된 문홍주 할아버지의 여동생도 북측 조카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상봉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10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지만 북측은 정건목 할아버지 외 나머지 49명은 숨졌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1차 상봉 때는 한국 측 상봉단 389명이 북측 가족 141명과 만났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개별 상봉과 단체 상봉, 점심 식사 등을 함께하면서 2박 3일간 6차례에 걸쳐 12시간을 만나며 못다한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뒤 20번째로 열린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살펴보면 직계가족의 만남은 줄고 형제나 자매, 사촌 간의 만남은 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때문인데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남북 당국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가족을 만난 남북한 180가족 가운데 부모와 자식 등 직계 가족을 만난 가족은 18가족뿐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형제나 자매, 사촌, 조카 등을 만났습니다.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상봉 참가자들 가운데 80세 이상 노인이 90%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가 많다 보니 건강상의 이유로 상봉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9월 현재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90세 이상 이산가족은 약 7,800명, 또 8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90세 이상이 정확히는 7,781명이라서 11.7%가 되고요. 그러니까 80세에서 89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벌써 한 2만 8천여 명이 돼서 42%. 80대 이상이 저희가 그래서 거의 50%에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환 박사는 고령화된 이산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서신 왕래와 상시 상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사 확인이나 지속적으로 생사 확인하고 소식을 알 수 있을 정도는 최소한의 요건은 돼야 되겠죠. 그게 결국은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번 만나러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시적인 상봉의 가장 큰 고령화적 관점에서 보면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거지. 한번 만나고 나서는 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살아야 되는 좀 가혹한 거죠. 상시 상봉 아니면 최소한 생사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의 구축, 서신 왕래 이런 것들은 고령화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겠죠.
북측 이산가족 상봉 단장인 이춘복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이번 상봉 행사가 끝나면 상시 접촉과 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관련 문제를 한국 측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 등 복잡한 현안을 풀기 위해선 당국회담 개최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회담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한국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남북 당국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 간 회담이 이루어지고 적십자 본회담 등도 현재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를 보다 더 정리화시키고 생존자 확인 등을 하고 하는 이런 과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며 남북 간에 합의되면 보다 더 진전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으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유감 표명,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어선 단속정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침범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긴장을 낮추고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North Korea to reduce tensions and cease any actions that could increase the risk of conflict.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날 북한 어선 단속정이 연평도 동방 서해 북방 한계선 NNL을 침범해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가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OK allies.
국무부는 그동안 거듭된 북한의 NNL 침범과 인근 해상에서의 사격훈련에 대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일관되게 촉구해왔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경고방송에도 북한 단속정이 NLL을 넘어 700여 미터를 더 내려오자 곧바로 40mm 함포 5발로 경고사격을 가했다며 북한 단속정은 18분 뒤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NLL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12번째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경고사격이 이뤄졌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박근혜 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한 정부 간 고위급 협의회와 이와 병행한 반관반민 성격의 2015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이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정부 간 고위급 협의와 포럼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석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2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옵서버 자격으로 몽골을 비롯해 유엔과 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등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도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측도 초청했지만 공식 행사를 하루 앞둔 26일까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참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박근혜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로 동북아 국가들이 원자력 안전과 환경, 테러 대응 등 협력이 쉬운 분야부터 신뢰를 쌓은 뒤 협력 분야를 안보 분야 등으로 넓혀나가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다자협의회는 각국 수석 대표가 지난해 국장급에서 격상돼 차관보급 이상이 참석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굳건해지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는 28일 개최되는 정부 간 협의회는 한국 외교부 김홍균 차관보 주재로 지난 1년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동북아의 다자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정부 간 협의회에는 미국 측에서 6자회담 수석 대표이자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하고 일본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합니다. 또 중국 측에서는 유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하고 러시아에서 리고르 모르굴로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이 그리고 몽골에서도 담바 강후약 외교부 사무차관이 참석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참석하는 만큼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외교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 접촉도 활발히 이뤄집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미국과 일본,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와 각각 연쇄협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연쇄협의에서는 한중과 미중, 미한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형성된 추진력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현재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와 탐색적 대화를 포함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간 고위급 협의회에 앞서 27일부터 사흘간 반관 반민의 1.5트랙 형식으로 2015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이 열립니다. 포럼의 첫째 날인 27일에는 유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성김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박성우 세종연구재단 이사장이 각각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이어서 28일에는 에너지 안보와 사이버스 공간, 환경과 재난관리 등 4개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분과별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 날에는 토론 결과 보고와 정책 제안 발표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별도로 개최합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최근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자를 다음 달 2일로 일본 측에 제의했고 일본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은 현재 정상회담 일정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청와대는 또 오는 31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은 최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과거와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침묵하던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유럽연합 인권담당 전권대표와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을 초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BOA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두 사람에 대한 초청이 인권 분야에서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에도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했었습니다. 물론 두 번 다 방북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초청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268개의 권고안 가운데 113개의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년 전 심사 때는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과 비교해 북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심사에 응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북한 외무상으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수용 외무상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인권 분야에서 기술적인 협조와 접촉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던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오랫동안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This has galvaniz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action to end thes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국제사회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 20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점증하는 비판이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feeling the international pressure for its human rights abuses.
북한이 인권 침해에 대한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테리 컬럼비아 대학 선임 연구원은 2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인권 문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인권 최고대표를 초청한 것도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금 인권 문제 나온 후부터 계속 북한이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잖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는 뭐 이렇지 않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디펜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나 교류를 위한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단지 정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권 공세를 펼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면서 북한인권 결의안 가운데 북한 최고 지도자와 북한인권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암시하는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제70차 유엔 총회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유엔과 교류하겠다는 일부 전례 없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인권 문제에 대한 교류와 협력에는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영어로 유엔에서는 그걸 name and shame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망신을 준달까, 압력을 준달까, 이런 것이 유엔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보리의 결정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다루는 것 자체가 북한 인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압력 요인이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테리 선임연구원도 당장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관련 압력을 계속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 몇 년간 소원했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개선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는 북한 중국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추석단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중국의 류윈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상무위원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시종일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시로 대화를 하며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열병식이 끝난 뒤에는 군중을 향해 서로 손을 맞잡고 치켜드는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흑염의 핏줄로 목초같이 뭉쳐있는 한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도널드 그레그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는 얼어붙었던 북중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dication of what I was talking about. And I only wish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북한으로서는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었을 것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권 박사는 말했습니다.
경제난에 처해 있고 또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서울의 민간단체인 중국연구소 유상철 전문위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쪽에서 오는 압력이 거세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동쪽의 압력이 거셀 경우 역시 그 북한의 그 지정학적 자산으로서의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아마 그 서열 5위에 해당하는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북한에 파견한 것 같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년 봄에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두 가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고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는 지적합니다. 우선 류인산 상무위원회 방북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2월 정도에 채용회가 가거나 또는 당 비서급 중에서 김양건 비서가 가거나 또는 김기란 비서가 가는 프로세스를 밟게 되고 그것은 곧 북중 간의 정치적 관계가 해빙기에 들어가는 것에서 더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나 육자회담 복귀 의사를 시사해야 할 것이라고 정창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북중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북측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반드시 핵 문제가 풀린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합니다. 중국연구소 유상철 전문위원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웠던 중국이 이제부터는 핵 문제와 한반도 안정이라는 별개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 북핵과 북한 문제 두 트랙으로 나눠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대로 해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같이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은 다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 문제라는 또 다른 그 체험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평화협정 체계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어 핵 문제가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정창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가 병렬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기본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라며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협상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중관계 개선은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정창현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일단은 이산가족 상봉을 정상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초보적인 신뢰관계의 단계를 갔다고 보고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당국 간 회담을 열어서 앞으로의 어떤 이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중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남북 화해는 또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과 경찰서가 지역 내 탈북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는 바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수익금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이제 갑니다. 날이면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서울 강남구민회관. 회관 앞과 1층, 2층까지 마치 백화점처럼 갖가지 물건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가방과 속옷, 신사 정장까지 다양한 물건부터 한우와 국밥 같은 먹을거리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데요. 이곳은 강남 구민과 함께하는 탈북민 돕기 작은 사랑 나눔 바자회 현장입니다.
설탕으로 만든 자몽청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강남구에는 약 400여 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지역 내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지역 내 업체들이 지원했는데요. 수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장영철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강남 가난에는 약 400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는 물품을 전혀 팔아가 봉사를 주고 또 여기 모든 종사자들이 원금을 빼고는 모든 것을 탈북민 돕는데 지원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 돈을 만들어서 탈북민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와주려고 합니다.
12km 정도 나옵니다. 10km 박스인데.
국밥 판매대 앞에는 물건을 고르느라 배가 고픈 사람들로 줄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요. 구수한 누룽지와 김장 준비에 필요한 고춧가루와 각종 젓갈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아, 자몽청하고요. 레몽 생강청은 아까 금방 떨어졌고요. 저희 착한 누룽지 팔고요.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늘 꽃도 드셔보세요. 도시 칼슘하고 철분이 많아요, 홍조류가. 이거 밥할 때 한 스푼만 딱 넣은 다음에 치사 뽑기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밥이랑 같이 되면서 아니요, 쪘어요. 쪄가지고 저희가 빠진 거예요.
좋은 취지의 행사인 만큼 이곳에 나온 상인들의 보람도 큰데요. 봉사자들과 상인들 그리고 탈북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번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좀 더 저희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맺고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제 봉사하러 해서 수익금을 다 이제 봉사하시는데 다 기부하신다고.
여기에 보세요. 오늘도 많이 모금했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정확한 액수는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잘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와서 이제 가족들도 없을 거고 와서 이제 그런데 적응하시는데 힘드실 텐데 여기 와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잘 적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보람 있고요. 저희가 미약하나마 작은 힘으로 이렇게 도와서 저희 수익금을 내서 다 기부한다는 게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한데.
자몽청사 가세요. 만 원이에요.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자몽청.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옷가지들도 많은데요. 지역 내 상점들에서 기부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만큼 멋쟁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만져보시고요. 디자인이나 색감이나 보시고 걸쳐보셔도 되세요.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요거, 요 색깔 회색. 꺼내봐 드릴까요?
네.
아, 포장 있는 거 많이
만져보세요. 이거 또, 저기 구스 돗바하고 위에 티, 뭐, 그리고 먹거리 고춧가루.
꽃도 사고요. 고춧가루도 사고요. 뭐 두루두루 샀어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는 소식에 모인 시민들. 이곳에 와서 행사 취지를 알게 된 경우도 많은데요. 소비자는 품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좋고 수익금으로 탈북민을 도울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친구들 모임 다 지금 6명이 다 와서 다 너무 많이 사가가지고 지금 또 입고 있잖아요. 그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좀 더 다시 이렇게 여기서 적응하고 다시 다 일어나시려면 힘들잖아요. 특히 뭐 탈북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냥 여기 한국에 있어도 힘든데 안 그렇겠어요? 네, 예, 여러모로 진짜 우리가 뭐 십시일반이지만 다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물건 싸게 사서 좋고 우리가 또 삶으로서 일부러 또 기금을 내거나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기회에 또 그렇게 도움을 준다니까 좋죠.
아쉬워서 한 바퀴 돌까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도와주지만 이런 걸로 또 내가 삶으로서 또 이렇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많은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강남구에서는 앞으로도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수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장영철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탈북민이 앞으로 이제 통일의 시대 되거나 아마 사회주의에 살던 사람은 이 사람들을 많이 아리켜놔야 이북에서 만약에 통일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아리켜서 일을 자본주의에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통일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니들 해서 그런 계기로서 이걸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탈북민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라든지 모든 것을 많이 하고 해오고 앞으로도 또 계획을 해서 이제 좀 더 발전되고 긍정적인 것을 좀 한번 해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베이징에서 개막됐습니다. 중동의 순위파 무장조직 ISR에 억류된 인질들을 구출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줄여서 5중전회가 개막됐군요.
네, 26일 베이징에서 5중전회가 개막됐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회의는 비공개고요. 신화통신도 개막했다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당 지도자들과 350여 명의 당 중앙위원 그리고 중앙후보위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오는 29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네, 제18기 5중전회 어떤 회의입니까?
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열리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인데요. 중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앙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특히 중국 경제 향후 5년의 청사진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 분야의 5개년 계획,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게 있나요?
중국 언론들이 관련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5중전회에서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계획인데요.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현재 수준인 7%나 이보다는 다소 낮은 6.5%에서 7%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가 높은 성장률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성장률 부담을 낮추고 경제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7%대로 유지하느냐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9개월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했고요. 올해 전체로 볼 때 7%에 다소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 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23일 한 강연에서 우리는 원래부터 어떤 특정한 목표, 즉 7%를 사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중국 경제는 더는 7% 성장을 이룰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해서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입장은 뭘까요? 이 높은 성장률을 고집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중국 정부는 최근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신창타이라는 말인데요. 이는 새로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예전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했지만 현재 새로운 상태로는 중속 성장, 즉 중간 정도의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맞다는 뜻인데요. 경제 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중국 정부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크게 고집하고는 있진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5년간의 경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부담으로 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샤오캉 목표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샤오캉, 즉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또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이루겠다고 미리 공언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경제와 개인 소득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7%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유지돼야 합니다.
네. 자,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역시 국민들을 잘 먹이고 또 잘 살게 해야 한다는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네, 방금 설명드린 샤오캉 목표도 있고요. 또 신중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중국의 꿈이라는 목표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민생 보장과 빈곤 구제에 힘쓸 예정인데요.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민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경제 문제 외에 또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될까요?
눈에 띄는 부분은 처음으로 환경에 대한 목표가 제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대기 등 환경오염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정부 당국도 이를 인식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네, 자,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정부패 문제도 역시 다뤄지겠죠?
네,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도 고위직에 대한 처벌과 새로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가정에 대해 자녀 2명의 출산을 허용하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시점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들 언제쯤 공개가 될까요?
네,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회의가 끝날 때쯤 중국 관영신화통신을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요. 일주일 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성명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 중국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네, 리커창 총리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방한 기간 중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두가 아는 이유로 한중일 3국 협력이 방해를 받았다며 3년 만에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각국이 역사를 직시하는 정신으로 역사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일본을 겨냥해 말했습니다.
네. 자, 리커창 총리가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만큼 역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도 별도로 만날 예정이죠?
네, 리커창 총리는 방한 첫날인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리 총리의 방한 기간 중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제와 무역 문제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입니다. 한중 무역 규모는 무려 3천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리 총리는 아베 총리와도 별도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잡힌 인질들을 구출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고요?
네, 중동의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25일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인질로 잡혀있던 쿠르드족 48명과 이라크 전직 군경 27명을 구출하는 작전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의 길이는 약 4분여 정도인데요. 작전에 참여한 특수부대 요원의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네,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흰색 옷을 입은 인질 수십 명이 특수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황급히 탈출하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인질이 갇힌 방에는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깃발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급박한 장면들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쿠르드 자치정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작전인가요?
단독은 아니고요. 미군과의 합동작전을 한 것인데요. 쿠르드 자치정부 안보위원회 산하 대테러부대와 미육군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22일 새벽 2시에 이라크 북부에서 실시한 작전입니다. 이들은 ISIL이 인질로 가두는 수용소로 쓰이는 건물을 공격해서 약 2시간 동안 작전을 펼쳤는데요. 쿠르드 요원 48명, 미군 30명이 투입됐습니다. 치누크 헬기 3대와 블랙호크 헬기 3대 그리고 침투용 헬기 6대도 투입됐습니다.
네. 자, 이날 작전이 왜 실시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쿠르드 정부 측은 인질들이 작전 당일 처형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이날 새벽에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도중 교전이 벌어져 ISIL 조직원 20명이 사살됐고요. 미군 1명이 숨지고 또 쿠르드 요원 3명이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ISIL과 전투하다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유럽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난민이 유입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유입을 통제하기로 합의했죠?
네, 유럽연합 EU 주요국과 발칸 지역 11개 정상들이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서 난민 대책 특별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합의의 골자는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난민 수용 능력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유럽 정상들은 난민 유입을 줄이기 위해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에서 등록된 난민들만 넘어올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슬로베니아 국경에 400명의 수비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oday it's our common position in Europe that the priority is to protect our external borders.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국경을 지키는 게 우선 목표라는 것이 유럽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우리의 국경지대에서 매우 극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국경을 폐쇄했죠?
폐쇄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닫았는데요. 이에 대해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 발칸 지역 국가들이 그러면 자국 국경도 닫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 대책을 마련하려고 모였고요. 또 국경 통제를 강화해 난민 유입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통제하지 않은 난민 유입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저희처럼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한편 반대로 또 난민 수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했다고요?
네, 이미 들어와 있는 난민이 워낙 많고요. 또 올해 들어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67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갔고요. 또 지난달 중순 이후만 따져도 25만 명이 유입된 상황이어서 수용 확대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또 추운 겨울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에 연말까지 5만 명 수용 규모의 난민 수용 시설이 건립되고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 등 발칸 지역에 역시 5만 명 규모의 시설이 설치된 예정인데요. 유엔 난민기구, 즉 UNHCR이 건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와 서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서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3도, 남포는 최저 11도, 최고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11도, 최고 14도, 개성 최저 12도, 최고 1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도 역시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맑은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한국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중 3자 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이 다음 달 1일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주 3국 정상회담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다음 달 2일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총 7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26일 종료됐습니다. 24일부터 2박 3일간 이루어진 2차 상봉에서는 한국 측 가족 254명이 북측 가족 188명을 만났습니다. 앞서 20일부터 진행된 1차 상봉 때는 한국 측 상봉단 389명이 북측 가족 141명과 만났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개별 상봉과 단체 상봉, 점심 식사 등을 함께하면서 2박 3일 동안 6차례에 걸쳐 12시간을 만나며 못다한 혈육 애정을 나눴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뒤 20번째로 열린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TPP 참여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경제적 보호주의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대책, 해상보안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는 29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국가 54개 정상들이 초청됐습니다. 인도아프리카 정상회의는 200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며 이 기간 양측의 연간 무역 규모는 2배 이상 늘어 72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고 아프리카 경제 역시 빠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며 양측 경제의 유사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보안군 사이에 계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응해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일부 혜택과 여행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26일 네타냐후 총리가 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이스라엘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동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시행될 경우 10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동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양측 간 충돌로 이스라엘인 10명이 사망하고 팔레스타인인 51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소시지와 햄, 베이컨 등의 가공육 섭취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또한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도 같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WHO사나 국제암연구소는 육류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 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해 그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